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스가랴서 오늘 1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 주제, 매기 목사님께서 이 성경 강의를 참 잘하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것이 이해도가 좋겠는가, 그런 면에서 잘 분석을 해 놓으셨다고 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두 번째 예언적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출발을 해서 14장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적 측면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예언의 마지막 주요 부분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에서 스가랴는 우선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참 목자가 배척받으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선한 목자는 은 30에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속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은 30에 팔려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싼 값에 팔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스가랴가 우상 또는 가치 있는, 가치 없는 목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목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된 후 곧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참 목자가 이 세상에 소개된 후에, 그러니까 그 참 목자는 가치 없이 팔리고 은 30에 팔리고 뭐 저항받고 핍박받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가치한 목자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목자가 사람들을 잡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무가치한 목자는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나 천년왕국이 아니라 대환란을 몰고 올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오시게 될 것이지만 거짓 목자,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환란으로 몰아갈 거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게 될 때 이 땅의 수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으며 그렇게 공격을 받음으로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를 우리가 이 12장에서 그리고 14장까지 길게 보면서 살펴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성경의 이 부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 부분의 예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수주의 주석가들마저도 이 부분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하여 장차 이 세상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기 서글픈 사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예언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일부 사실들만을 오늘날의 사건들에 적용시키려는 태도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구도에 맞는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포위당하며 또 그 포위에서 풀려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 부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 부분의 예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이것은 참 말하기 슬픈 사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도 이 부분의 예언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일부 사실들만을 오늘날의 사건들에게 적용시키려는 어떤 적당한 태도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는 자의 정확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자, 스가랴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구조에 맞는 해석이 어떤 건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포위당하며 또 그 포위에서 풀려날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또 그날에 라는 표현은 한 7번 정도 나오고요. 이러한 표현 두 가지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12장을 보는 또 하나의 묘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날, 예,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어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대환란을 몰고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대환란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표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본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날의 의미,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 관해서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매기 목사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몇몇 여름 사경회에 참석하고 있던 1951년 우리가 전쟁하고 있을 때네요. 두 사람의 성경 교사가 여호와의 날에 관한 아주 불확실하고 애매한 견해를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지금도 그러한 내용이 잘 적용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봅니다. 강단에서는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해서 그토록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교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혼란해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이해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애매한 용어로서 아무렇게나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또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 아멘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이 두 사람이 매기 목사님에게 참 많이 드렸던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나름대로 의미 있게끔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어떤 영국 사람이 그 식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 영국 사람은 웨이터에게 어떤 종류의 수프를 팝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 웨이터가 하는 말이 콩국물 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영국 사람은 즉시 웨이터의 말을 중단시키고 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난 단지 어떤 종류의 스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표현에서 오는 또 다른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한글로 옮겨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유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란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그 표현은 스가랴에서에만 적어도 한 18번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표현을 대선지서라든가 소선지서에서 모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사실상 우리가 먼저 번 살펴보았던 요엘서의 주제가 되는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 여호와의 날을 그냥 가치 없이 보내고 가치 없이 생각하고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뭐 요엘서 그리고 말라기서 아니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보면은 구약 전체의 주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호와의 날 이 말이 주의 날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과 여호와의 날은 다른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24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사건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결코 24시간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환란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은 일부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7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토록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태는 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문 가운데 하나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잖아요. 이 신문은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10년 동안이죠. 중요한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세계에는 엄청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과 관계된 그 모든 예언들을 아무런 문제없이 성취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일정 기간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큰 환란 기간과 천년 왕국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그 기간이 천년 이상 뒤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면 임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날에 살고 있나요? 구약은 아직도 미래에 있을 그 날을 다루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그 날을 바라보았고 신약에서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그 날이 미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은 바울 당시에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날이 임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줄 만한 징조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좋은 때이기도 하고 나쁜 때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하나의 메시지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의 여객기 조종사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던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상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무전기가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종사가 이제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크를 그 조종사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태리 조종사와 같이 우선 나쁜 소식이란 뭡니까? 큰 환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란 뭡니까?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12장에 똑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2절과 3절에서 나쁜 소식을 말하는데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리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14장 8절에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나쁜 소식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좋은 소식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말하는데 이건 나쁜 소식이죠. 이 때를 가리켜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불렀어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환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란의 때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니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환란의 때고 곤고한 때고 핍박의 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잃지 않았단 말씀이죠. 좀 전에 소개했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환란의 때에 대한 해석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단 말이죠. 예? 남자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자기 허리를 잡고 얼굴빛이 창백하고 막 슬퍼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이죠.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때에 관해서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2장에서 지금 쭉 서론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되는 것은 환란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대환란, 이건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당시 선지자는 뭐라 그럴까요? 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조차 승리함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매기 성경강의 오늘 여기서 접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내용으로 이제 12장 본문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